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2차 선교행을 다닐 때 여정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베르야로 그 다음에 아테네로 지금 고린도로 오는 여정을 거칩니다. 그리스 지역 전체를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2차 여행 선교지 각각들마다 사역은 항상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평탄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복음이 열매가 맺히는 내용들이었고요. 후반부는 항상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에서도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전반부 내용 네 개의 장면을 살펴보았는데 그때는 참 귀한 은혜들이 많이 있었고 또 형통한 상황이어서 참 순탄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고요. 지금 이건 12절부터 17절까지는 후반부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또 좀 참 마음 좋지 않게 고난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12절에 나오고 13절까지 나오고 상황이 전개되는 내용이 14절에서 16절 최종적인 결과가 17절 이렇게 세 개의 상황 전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황을 보면 12절을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12절에는 특정적으로 시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11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약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행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체를 통틀어서 어찌 보면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해를 당하는 것은 사역을 시작하고 좋은 일이 있고 나서 곧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약 1년 반 정도 사역을 한 다음에 환난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핏 생각하면 뭐 양면이 있어가지고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야, 이번에는 1년 반 동안 사역하는데도 별다른 일이 없으니까 이 핍박을 당하는 일은 없이 그냥 건너가려는가, 넘어뛰려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거를 한번 건너뛰지 못하고 하나님이 좀 한번 봐주실 만도 한데 또 똑같이 또 환난을 당하는구나 또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오랜 사역을 하고 이제 또 핍박을 당하는데 이번에도 양상은 똑같습니다.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지껏 2차 선교행 다니면서 바울이 그 지역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한 때들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일으킵니다. 다만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대적했던 모습이 조금 양상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긴 했는데 바울을 대적하는데 법정으로 데리고 법정으로 데려가서 정식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한 내용은 율법 어기면서 하나님 경외하라고 한다. 이게 이제 고발 내용이에요. 이게 얼핏 보면 뭐 이렇게 고발을 당했는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생각해 보시면 여지껏 있었던 박해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빌립보에서도 그랬고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요. 베르야에서도 그랬습니다. 아테네에서는 물론 그런 일이 없었지만 대부분 2차 선교행 각각 지역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또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만 난리를 피우는 게 아니라 그 지역들에서 막 난리를 피워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는데 다 들썩들썩하고 바울을 나쁘게 생각하고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데리고 가서는 나쁜 일들을 막 하고 두들겨 패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 고린도족이 소동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없죠.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간 것도 앞부분에서는 다 끌고 갔습니다. 두들겨 패고 끌고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법정에다 그냥 고발을 했다고요. 지금 일어나는 환란과 핍박은 어찌 보면 여지껏 있었던 것보다는 상당히 참 이게 바울 일행에게 송구한 이야기지만 당할 만한 뭐 이 정도야 뭐 이 정도 어려움 정도는 뭐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환란을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바울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여지껏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궁중전까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다 당했는데 지금 당하는 이 정도야 뭐 문제가 되겠는가? 이 정도는 뭐 눈 감고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 어찌 보면 그런 어려움을 이제 만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본문이 전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법정에 가서 일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느냐?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바울이 입을 열고 잘 때에 예. 바울이 이제 자기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변호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갈리오가 이제 재판장인데 재판을 이렇게 전개하는 거예요. 너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러니까 만약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세상법, 실정법을 어긴 것이라면 내가 너희가 고발하는 걸 들어주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15절에 보면 만일 문제가 언어, 명칭, 너희 법에 가는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난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16절에 보면 그들이 법정에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갈리오가 어떻게 했냐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법정을 끌고 왔는데 재판을 진행을 안 해준 거예요. 이거는 재판거리가 안 된다. 이건 너희들이 풍속에 가는 거니까 그냥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 그리고서는 그냥 다 내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갈리오가 했던 처분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반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갈리오가 그래도 적합하게 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재판 건수가 되진 않죠. 이게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적합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지금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눈뜨고서 지금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이 재판장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어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당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바울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좀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갈리오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리오는 법적으로는 죄를 짓거나 잘못 일을 처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뭔가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재판장만 만나도 괜찮다 이런 생각,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뭐 이따위가 권력을 주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오는 것, 또 신약시대 때 나오는 것, 그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세상 권력을 향해서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를 기대해야 되는가, 지금 이 고린도 법정에서 나오는 이 정도 보호를 받으면 최대치로 받은 겁니다. 이거보다 더 훌륭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 생활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세상이 교회의 권리나 교회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냐,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건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냥 부당하게 린치를 당하거나 부당한 폭력을 당할 때에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도 보면 부당한 행동이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정도인 것이지 교회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주거나 권리를 보장해주거나 격려해주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장면에서 재판받는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했던 행동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장면에서 어떤 행동을 더 취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취한다면 어떤 행동을 더 취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갈리오가 이렇게 재판하고서 다 나가 하고 내쫓았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바울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한 장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밝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 나에게 부당하게 행동했던 이 사람들을 정식으로 재판해달라. 하고서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하면 지금 이미 세상 법정에 온 거니까 그러면 이걸 다른 건수로 재판을 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빌립보에서 그걸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건 이유도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별반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때는 왜 쓰고 어떤 때는 왜 안 쓰는가, 그게 교회와 복음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 한 가지를 보고 판단하고 행동을 했던 것이죠. 결국 맨 마지막 결론을 보면 어찌 보면 좀 황당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17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맨 마지막 어떻게 됐냐면 유대들이 화가 났죠. 법정으로 와서 재판을 했다가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 편에 있었던 회당장 소스데네,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회당에서 회당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죠. 앞부분에 보면 회당장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소스데네도 회당장이었지만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를 썼던 저자가 두 사람으로 나옵니다. 바울과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소스데네가 나중에는 고린도 전서의 공동 저자가 되는, 공동 집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막 두들겨 팼다고요. 두들겨 팼는데 어디서 팼느냐, 법정 앞에서 두들겨 팼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깡패들이 경찰서 앞에서 사람을 무고하게 두들겨 패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갈리오가 이걸 보고서도 내버려 돌아오고서는 상관하지 않았다. 굉장히 부당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늘 그렇지만 이것도 사도바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나 대신 누군가가 맡고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예전엔 여기에 복음이 없었는데, 교회가 없었는데, 지금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바울을 위해서라면 대신 두들겨 맞아도 내가 그것을 감내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게 이제 후반부 사도바울이 환난을 당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중복되는 것들도 있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2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지마다 후반부에는 고난을 당한다고 했는데, 그 고난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고난을 당하는 중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말씀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혹은 고난을 다 당한 다음에 감옥에 갇혀버렸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감옥문을 여는 기적을 행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려고 할 때 고난을 당하지 않게끔 사도바울을 쏙 빼가지고 뒤로 확 이렇게 밀쳐내 주시는, 뒤로 쏙 빼서 뒷문으로 빠져나가게 하시는 그런 기적도 하실 것 같은데, 바울의 사역이나 베드로의 사역이나 성도들의 사역을 보면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적은 한 번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사역의 일부분이고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감내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바라기는, 또 우리가 늘 기도할 때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주님 이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조금 고난을 덜 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곤 하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송구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다가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 고난을 당하다가 그 고난이 조금 줄어들거나 고난 당하지 않게끔 하나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기적을 향해 주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참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이게 뭔가 이런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게 성도들이 걸어갔던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이건 뭐 예수님도 이러셨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아브람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걸어갈 때에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을 좀 나에게서 치워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소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찌 보면 고난의 시간을 믿음 가운데 잘 견뎌내는 그런 신앙이 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뭐 코로나를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당하고 있는 환란은 제일 약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약한 그런 환란입니다. 여지껏 당했던 어려움에 비하면 이까지 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싶은 그런 환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놓고 보면 지금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차 선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교지마다 똑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사람을 붙여주신 겁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돕는 손길 항상 주셨어요. 빌립보에서 첫 번째 지역이었죠. 거기에서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간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끌려갈 지경이 있는데 야손이 대신 끌려가고 보석금을 내고 나오는 일이 생겼죠. 베리아에서는 500km가 넘는 곳을 함께 배를 타고 옮겨다 주었던 형제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떠냐면 고린도잖아요. 고린도에서는 고린도에 가자마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고 또 떨어져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고 또 그리스보 회당장도 만나게 하셨고 지금 보면 소스테네도 동역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있었던 모든 사역지보다 가장 많은 협력자들,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어찌 보면 우리가 고난을 피했으면 참 좋겠는데 빈 이 고난도 어찌 보면 감당할 만한 고난이고 동시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붙여주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지역이 고린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어찌 보면 좀 이상한 적용일 수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적용일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주님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동시에 이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함께 더불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돕는 자들을 동역자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 붙여주십시오. 바울에게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주신 것처럼 바울에게 또 디모데와 신라를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소스데네를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함께 손잡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나도 그런 돕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되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1년을 지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좋지 못한 상황들을 지나왔습니다. 때로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그런 일도 당하고 때로는 내 욕심대로 살다가 그런 일도 당하곤 했는데 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어떤 모습으로 지나왔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도 잘 생각해 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할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현재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가 주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때 설령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조차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다가 불법적인 핍박을 당하고 부당한 폭력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셨던 것 우리가 오늘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따른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감내하며 이기며 결국 승리하는 사도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시고 소망을 더하시고 특별히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격려하며 또 동감하며 함께 손을 맞잡고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주는 귀한 믿음의 동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